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번 한 주 어마어마하게 더웠죠? 예, 대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군요. 예, 서울도 굉장히 더웠다 그래요. 그래도 끝이 있겠죠? 예,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잘 견디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아홉 번째 강의인데 6장입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탄의 그 계략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몇 가지 넣어둘 사항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항상 같이 반응을 했어요. 한시도 팔짱 끼고 구경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란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전략은 그렇게 썩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누를수록 압박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을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불순물이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다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맞게 됐죠. 그것도 썩 그렇게 훌륭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리 없죠. 사탄은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분열을 책동합니다. 해서 이 분열은 어떤 방식으로 책동하냐 하면 교회를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제일 여기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여기 많이 속아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많이 받게 만들어요. 엄청 받게 만듭니다. 막 성령 충만 받게 만들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교만이 꼭대기까지 차게 만들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돼요. 아, 은혜도 조심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건 좋은데 아예 은혜 안 받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세요.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균형 있게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야 돼요. 자, 오늘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까? 잘 되고 있었죠. 이때 갈등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초대교회가 빠졌던 갈등은 뭐고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었나 몇 가지 원리를 붙잡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적용 우리 삼일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잘 되고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상황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순례자라 그러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세계 각처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뭐 인산일을 이루고 있는데 명절이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한 공동체에 임한 겁니다. 게다가 모두가 성령의 내적인 개인적 충격과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살던 곳으로 다 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충격과 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모여들고 머물기 시작합니다. 지도부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야, 이거 먹이고 재워야 될 텐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전답을 팔고 이것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성령께 들켜서 경을 치게 되고 이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 그들을 위해서 모여들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먹이고 재우는 일이 가장 큰 교회의 업무였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구제는 두 가지 구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일 구제. 매일 밥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서빙하고 공급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과업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노숙 가는 분들 가끔 가다가 가면 국수 주고 밥 주고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매일 구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주간 구제가 있습니다. 주간 구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제일 큰 문제는 매일 구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도 이 서빙하는 일, 또 금전 출납하는 일에 전부 매달렸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야, 저 히브리파 사람들 웃긴다. 본토 사람들이라고 우리 쪽 과부들을 자꾸 배제한단 말이에요. 구제하는 일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섭섭함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소수니까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이보게 우리 멀리서 왔다고 수가 적다고 무시하나? 우리 쪽에도 과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자꾸 빠뜨리나? 똑같이 지금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놓고 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골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히브리파는 뭘 기준으로 히브리파라 그러고 헬라파는 뭘 기준으로 헬라파라 그러냐 이 의미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 기준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혈통 중심으로 구분을 짓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기준은 언어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언어를 모국어처럼 쓰느냐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이 되고 어느 언어가 모국어냐에 따라서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은 혈통 지역이 아니에요. 언어예요. 이번에도 그 대만에 한 자매가 따라갔는데 팀장으로 팀장이래요. 제가 이제 연계교회를 방문하다가 그래서 막 보고를 하는데 말씨가 경상도 말씨예요. 그 자매는 그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이 중국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경상도 말로 한국말씨가 유창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는데 고향이 경남 밀양뿐이에요. 그 이 자매가 중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울 때 할아버지한테 밀양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국적이 또 중국 사람이고 하지만 말은 밀양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헬라파냐 유대파냐의 기준을 어느 말을 모국어처럼 쓰느냐로 기준을 했습니다. 자,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통, 생활 습관, 문화, 역사, 또 철학, 개념, 이게 전부 녹아진 총아가 언어예요. 언어는 단순히 말이 다르다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먼저 알 때 그 나라 언어도 쉽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통 유대파 사람들은 A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B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쪽 과부들을 자꾸 구제에 배제를 시키니까 이걸 그냥 단순한 표면적 이유로 섭섭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아니,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이냐 뭐 이래가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적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건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인생사도 이런 갈등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어떤 원칙과 원리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극복할 뿐 아니라 더 복된 내일을 준비하게 되었는가 그 원리를 붙잡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길 보세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는 문자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사도들이 그 소수파의 궁시렁거리는 불평불만을 숫자로 밀어붙이거나 다수의 논리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어야 돼요. 초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줍지 않게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숫자로 횡포를 부릴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불평불만을 귀담아 듣질 않고 쟤 또 그래, 냅둬 그냥 지 혼자 떠들고 있어, 저러다 말겠지 뭐, 치워버려. 이게 이제 소위 숫자의 횡포고 다수의 논리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명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후배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목회학이라는 시간에 자주 입법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 절대로 목회는 대범하게 하지 마라. 소심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대량으로 무슨 제품 찍어내는 데도 아니고 빵 찍어내는 공장도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혼자 존재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언제나 교회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 몇 명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형제가 얼굴이 안 보이네. 이거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도록까지 찾아서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소심한 마음이에요. 작은 마음이에요. 한 영혼에 관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9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냐? 어떻게 목자가 돼가지고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양은 100마리 정도 규모의 양떼를 몰고 나갈 때는 절대 혼자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 목동들이 100마리를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목동들에게 그 99마리를 맡기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응?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오죠? 목자가 양을 타고 오던가요? 너 그러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다리 아팠니?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다 턱 메고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여기에도 리더들, 간사들, 교사들 많이 계시죠? 목자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명을 책임진 리더로 섬길 때 제일 중요한 태도와 마음이 소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윤동주라는 시인은 그런 글을 썼더군요.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는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부는 바람, 떠는 바람, 이는 바람이 있어요. 이는 바람은 그 떨림조차 눈으로 분간이 안 되는 미세한 바람을 얘기해요. 그런 가녀린 흔들림에도 시인은 괴로웠대요. 적어도 한 생명을 책임진 목자의 마음이라면 그게 정상이에요.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라는 태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을 통해서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여기 보세요. 이들은 오히려 이 갈등의 위기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어디에 착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붙잡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마땅치 않다는 말은 틀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시의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시의 적절이 뭐예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홍수가 났어요. 마을이 다 수몰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일발이에요. 그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군수 같은 사람 하나가 쌀 창고에 쌀을 전부 풀어내서 뚝을 막아라. 그러니까 그 군수에 대해서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저런 정신 나간 얼빠진 군수가 어딨냐. 그 아까운 쌀을 지금 뚝을 막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나 군수의 입장에서는 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에요. 목숨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쌀이에요. 그 쌀로 뚝을 막아버렸어요. 전부 창고에 쌀을 내가지고. 범람할 줄 알았던 물이 그 만들은 급조한 뚝으로 말미암아 마을 침수를 막았습니다. 쌀은 버렸지만 목숨은 살렸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시의 적절성을 따질 때, 자, 전쟁 나면 금은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 땐 제일 중요한 게 안전과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런 판단이 요구될 때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가치를 헤아리는 문제도 지혜도 분별력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이 위기 앞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조그마할 때는 성도들하고 똑같이 접시도 닦고 서빙도 하고 금전 출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이참에 이제 우리는 본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사도들의 본업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면 시비를 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시비를 거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 뭐 키가 작냐, 뭐 성격이 왜 그러냐 이런 거는 봐주십시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의사론을 얘기합니다. 좋은 의사는 키가 1m 80에 장동건처럼 생긴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 병원만 찾아가면 그 의사가 문 앞까지 나와서 오십시오, 일로 앉으십시오, 여기 누우시죠. 매너와 친절이 뛰어난 의사. 그것은 친절한 의사지 좋은 의사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좋은 의사란 환자가 아프면 날카로운 메스를 들어서 아픈 상처에 정확히 들이대서 살을 베고 굶은 상처를 끄집어내서 살을 잘 아물도록 봉합하는 일이 좋은 의사입니다. 그게 의사의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의사가 왜 세수를 안 했냐, 일을 안 닦냐 아무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닦으면 좋겠죠. 그래,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1997년도 11월 달 혹시 무슨 시기였던지 기억되십니까? IMF 8.15 이후에 가장 6.25보다 큰 국난이었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때 얼마나 정말 심각했는가 하면 그때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은행이 쓰러지고 문 닫을 거라고 상상해 본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일터에서 거리로 엄청나게 내몰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고 전부 빚으로 그때까지 잔치를 했던 겁니다. 거품이 쫙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미디어에서 공장에서 경영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쏟아냈던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로 베이스 운동이에요. 우리 제로 베이스 해야 된다. 제로 베이스란 뭐냐?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 우리 본질에서부터 이 문제를 보자. 이 두 가지 가치가 제로 베이스 운동이에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그 IMF를 통과하면서 웬만한 국가는 그 기간을 10년 잡아요. 선진국도. 그런데 한국은 2년 만에 온 국민이 슬기를 모으고 절약하고 땀을 모아서 2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빨리 하는 건 뭐든지 잘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위기 속에 그 위기를 이용할 줄 알았어요. 위기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관점의 차이예요. 사도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자, 이때야말로 교회가 포맷을 다시 해야 될 시기이다. 우리는 본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착수했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이들이 놀랍게도 그런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은 본업으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가 덩치가 커진 만큼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자. 이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영도 그래요. 골목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거 할 때는 외상장부 잘 써놓으면 돼요. 누가 얼마 가져가고. 그리고 그 외상 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슈퍼마켓만 돼도 이제 복식부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트가 되면은 그때는 경영의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경영의 운영과 논리와 방식도 달라야 되겠죠. 덩치에 따라서 포맷을 새롭게 해주고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래되지 않아요. 월말에 은행에 가면 창구 앞에 줄을 쭉 서 있었어요. 창구 앞에. 그래서 오줌도 못 늘어가고 누가 또 새치기 하면은 거기서 창구 앞에서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줄을 쭉 섰습니다. 월말에 가면은.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번호표를 뽑아요. 그리고 앉아서 뭐 여성중앙, 우먼센스 이런 거 보면서 뭐 그런 책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는 이제 띵똥 소리 날 때마다 쳐다보면 돼요. 몇 명 남은 것까지 다 나와요. 자, 간단한 시스템이 하나 도입이 됐는데 창구 앞에 갈등이 사라져버렸어요. 줄 서고 새치기 하는 싸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저는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원래 나이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런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좌절과 실망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순경 아저씨들한테 걸리죠. 그러면 제가 여기 초행길이라 길을 좀 잘못 들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스티커도 막 깎아줘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깎아줘요. 이 참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네? 저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정문화 아닙니까? 정. 네? 미국에서 생일날 60번 포문화 후리웨이를 타고 이제 집에 식구들이 파티한다고 기다리니까 급한 마음에 조금 밟았어요. 밟았어요. 위에서 헬리콥터가 뜨더니 막 스피커로 뒤에서 쓰라 그래요. 갓길로 갖다 대라고. 걸린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갓길로 갖다 대고 핸들에 딱 손잡고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뭐 패스트포드 꺼낸다고 이랬다가는 총 맞아요. 다들 총들을 갖고 있으니까 총 꺼내는 줄 알고. 창문 내리래요. 패스포드 달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꺼내가지고 줬더니 주면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오늘 내 생일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니 이 패스포드를 보지도 않고 축하한대요. 축하한대요. 오늘 네 생일이냐고. 오늘 생일이다. 식구들이 기다려서 내가 조금 과속을 했는데 이제 한국식으로 통할 줄 알고 그랬더니 막 축하한다 그러길래 나는 봐주는 줄 알았어요. 웬걸? 딱 80불짜리 끊더라고요. 80불짜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트에 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쿨 가서 강의 들어야 돼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네 생일 축하는 축하고 딱지는 끊는 거예요. 따로. 로드니 킹 사건 기억합니까? 흑인 하나를 백인 경찰들 넷이서 길거리에서 팬 사건이 있었어요. 구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로 전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심하게 상처를 입은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예요. 여러분, 그때는 도시가 전쟁터와 뭐 거의 전쟁터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을 제대로 쏩니다. 근데 이놈들은 막 쏴요. 그 전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시가전 양상이었어요. 그때 미국 사회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미국 사회는 놀랍게도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총 들고 약탈자로 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멕시칸 흑인 할 것 없이 백인까지도 남의 가게를 털어요.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는 워낙 다양한 인종에 모여 있으니까 시스템과 법이 강력하게 집행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정문화기 때문에 그리고 한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같은 국가적인 그 축제 때는 전국의 이 소매치기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가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소매치기가 없었대요. 실제로.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네? 광주 사태가 얼마나 험했습니까? 얼마나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도 약탈이 없었어요. 가게를 터는 일이 없었어요. 지켜줬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원래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력한 법 집행과 시스템이 떠받쳐주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나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고.
아멘. 그 유명한 일곱 집사의 이름이 여기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외래어니까 여러분들이 분간을 못하는데 이 이름이 전부 일치하게도 일곱 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들이 주류 세력입니까? 아니죠. 소수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최초의 리더십을 이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부 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훌륭해서 뽑혔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난히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고. 근데 거의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꾸 그게 눈에 보여. 들어와. 그러니까 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이 초대교회처럼. 그럼 그건 네가 해. 그 사람 주면 돼, 하라고. 최초로 이 교회 갈등을 일으킨 컴플레인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해. 그리고 준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앞을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점점 말씀으로 왕성하게 수가 더해갑니다. 그런데 이 수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숫자를 쫓아서도 안 돼요. 숫자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는 하나의 결과를 말하는 것뿐이지 성경을 잘 보세요. 후반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앞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누굽니까? 전문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원수격인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다면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포기를 전제로 한 결심이라고 그랬죠? 뜻을 정한다는 것은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적어도 이 전문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생업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 도를 쫓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구름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만 끝났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을 일으킨 쪽도 사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오묘한 경륜과 섭리가 이 갈등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십시다.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6장을 넘어가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일곱 지사 가운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두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 일곱 지사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안디옥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전부 풍지박산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민들레 꽃이 마냥 흩어지고 바람에 날려서 도망다니면서 지금 어디까지 도착을 했어요? 안디옥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냐 하면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누가 전했겠어요? 누가 전했겠어요? 바로 일곱 집사를 중심으로 바이링글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섬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으로 이 땅에 흩어져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교회는 온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그게 유명한 안디옥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교회에서는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 속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의 역사를 감춰놓고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공동체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까? 어려움이 봉착했습니까? 그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 속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감추어놓으신 해안을 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갈등을 어떻게 기회로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개인의 인생과 우리 3.1교회 미래의 목회 여정에 중요한 원리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주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가시나니 나를 나 어린
같이 눈을 감고 서신 채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터에 직장에서 이런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신비의 눈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분명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